아멘 하신 분도 계시고 미소로 답하신 분 계시고 그죠? 네. 참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말씀을 이러한 생각으로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러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정도 되면 참 좋겠다. 우리 요즘 말로는 엄친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엄마 친구 아들, 우리 엄마 친구 아들 공부 잘하고 말잘 듣고 똑똑하고 하는 것마다 잘 풀리고 하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찬양대는 없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저 정도 되면은 참 좋겠다. 참잘 되는 것 같고 뭐든지 하는 것마다 별로 그렇게 실패하지 않고 또 안정적이고 왜 이렇게 또 보니까 자녀들도 말참잘 듣고요. 참 저런 자녀들 있으면 좋겠다. 예, 참 편안해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야, 저런 사람 정말 힘들어 보인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신이 계신다면은 저렇게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과연 어디에 계실까? 네, 이러한 질문이 생기는 우리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오해입니다. 오해. 아무리 편안해 보이는 인생도 그 가운데 보면은 공허함이 있고요. 그 가운데 목마름이 있고, 그 가운데 또 정말 뭐랄까 영적인 또 마음으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힘들어 보이는 사람도 그 힘들어 보이는 인생이 믿음 안에서 해석이 되면은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지금 읽어 가신 요한복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질문 해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은 이러한 우리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냐 없나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 이렇게 찬양을 다 잘하시는데 저희는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죠, 그렇죠? 못하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네, 성가대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은 우리 아무리 성가대가 잘하지만 우리 천군 천사들 그리고 우리 천국에 가지고 우리 14만 4천 우리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드리는 그 찬양에 비할 바가 사실 되겠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보는 것이 우리 속에 생명이 있냐 없냐로 보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 생명이 있냐 없냐로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편견이 아닌 오해가 아닌 우리 속에 정말 꼭 필요한 것. 예, 오늘 제목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은 그분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요. 사회적 편견이나 우리의 환경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형편에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다시 요한복음 4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비교적 이 요한복음이 이 지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제가 오늘 질문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편견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유다 땅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다를 벗어난 지역은 다 이방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방 땅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하고 이웃 접하고 있는 사마리아는 구원 없는 땅이다. 심지어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개 취급을 하죠. 유대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하는데요. 서로 이제 싫어하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인이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듯이 사마리아인들도 유다인을 싫어했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편견이 있었냐면요. 그들은 구약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성경은 모세오경이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것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부르면서 이것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듯이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심산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돌다가 40년을 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세겜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고요. 그 세겜이 어디를 보고 있냐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심산, 에발산은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은 꼭 일을 해야 된다. 그리심산에 가면은 축복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하면 너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모든 백성들은 아멘할지라. 축복을 선포한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에발산은 너희가 이러한 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 아멘을 해야 돼요. 저주가 선포된 산이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 축복이 선포됐던 그 그리심산.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이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곳에서 나는 것이고 이곳에서 구원이 난다고 믿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산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이 그리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예배할 곳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산, 바로 이 그리심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들은 편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장소적으로 그곳에서 구원이 날 거라고 혈통을 따라서 그들이 구원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산이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속해 있는 땅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혈통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에서 좀 자세하게 야곱이 사서 그 아들 요셉에게 줬던 땅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 세겜은 야곱이 하몰에게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그리고 그 땅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 요셉에게 줍니다. 물론 요셉은 살아 생전에 그곳에 가서 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요셉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들이 맨 마지막 출애굽을 끝내는 맨 마지막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맨 마지막으로 한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요셉의 유골을 해골을 바로 그 가나안 땅 세겜에다가 묻습니다. 야곱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인데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요한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바로 어떤 인물이었냐면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종려가 되었을 때 그 이집트의 종려가 되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에 보냈죠. 요셉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것이라고 요셉은 정확하게 믿음으로 해석을 하죠. 요한복음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이 그 가족들을 그 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먹이셨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기근, 영적인 생명이 없는 하늘 생명이 없는 그들을 바로 생명의 떡으로 먹이시는 분이심을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그 지명 가운데도 복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자들 궁핍한 자들 기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부셔서 자신을 그 떡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런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겜 그 옆에 수가성 우물입니다. 복음이 보이십니까? 네. 여기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인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이 첫 마디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아주 큰 장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이런 혈통적인 장벽이 있고요. 그 당시 또 유대인들은 이랬습니다. 길에서 남자가 여자들에게 말 잘 걸지 않습니다. 특별히 랍비들은 이제 예수님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랍비고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랍비 대신 예수님은 길에서 이렇게 여인들하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에는 그 랍비들이 자기의 부인을 만나고 자기의 딸을 만나도 길에서는 아는 채 안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해받을까 봐요. 예. 물론 여기도 이렇게 자기 배우자가 오면은 모른 척하고 가시는 분 계시죠. 예. 랍비의 그 정신이 흘러서 그런 겁니다. 네. 저는 안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당시에 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랬어요. 지나가다가 여인이 보이면은 아예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걷는 게 쉽습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바리새인들이 길에 가다가 여인이 보이면은 눈을 감고 이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눈을 감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에도 부딪히기도 하고 벽에도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멍들고 피 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는 멍들고 피 흘리는 바리새인.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길에서 봤을 때 여인을 보고도 보지 않고 눈 감고 걷는 바리새인들. 근데 유대 때 그러한 말들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엄격했습니다. 예. 그러한 사회적으로 아니면은 그러한 여성과 남성의 갭, 문화의 갭, 사회의 갭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죠. 당신은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왜 나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는 그 여인은 오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유대 목수, 유대 남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자신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말을 거는데 그들은 그 여인은 사회적 편견 그리고 성적인 편견 가운데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포인트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반드시 하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인이 그렇게 거부하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예수님 좀 뜻밖입니다. 그죠? 물 달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런데 여인이 그 물을 거부하자 물 더 달라고 이야기하신 거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그 물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물그릇에서 주는 그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신이 갖고 계시는 자신만이 줄 수 있는 그 생수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생수를 반드시 그 여인에게 주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그리고 너에게 와서 말 거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너는 그 사람에게 그 생수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분명히 했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 여인에게 생수 하나님의 선물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죠. 근데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야곱도 아니고요. 요셉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그 그리심 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우물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로 11, 12절에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좀 생뚱맞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우물은 깊은데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군. 네. 예.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그 하늘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당신은 물그릇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생수라는 것은 사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생수를 말하는 것인데 그 단어가 또 우물에서 길어지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강이나 이런 냇가 같은 데서 흐르는 물을 기른다고 하는데 여기는 갇혀있는 물인데 당신이 어디서 그 흐르는 물을 얻겠습니까? 전혀 핀트가 안 맞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인은 그냥 우리의 형편에서 어떻게 그런 물을 얻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인은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전혀 하늘 생명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물 달라고 하시고 나에게 지금 생수를 주겠다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셨죠. 반드시 만나셔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냐고요. 13, 14절에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반드시 내가 생수를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생수가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왜 이렇게 이런 생수가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는 여인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 생명의 물을 주려고 하십니까?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은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창조되었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붙어있어야지, 영원히 붙어있어야지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어지죠. 그래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그 끊어진 것을 죄의 상태 사망이죠. 예.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은 사망의 열매들을 맺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노쇠해가고요, 나이 들어가고 때로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흙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망의 열매들이죠.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 없이 지내야 되는 그런 결과에 놓여져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만 그리고 영벌 가운데에서 영원히 거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다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서 풍성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수를 마신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다시 회복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일을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 관계를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신을 만날 거야. 이 일을 해서 내가 신을 만날 거야. 선행을 쌓아서 신을 만날 거야.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신을 만날 거야. 이 일들을 지켜가지고 신을 만날 거야. 하지만은 스스로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만이 우리의 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우리 인생이 종교생활을 통해서 그 신을 만나고자 하는 것을 목마름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영적인 목마름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인생의 목마름을 끝내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이 생명이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서 등장했던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화려한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상하원 의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많이 배운 자요, 부자였고 도덕적으로 인품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 모세 오경의 그 등급으로 하면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고 있는 이 여인은 정말 사회적으로 보면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 네. 이 여인을 설명할 때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여인의 문란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여인이 잘 없는데요. 예전에 2000년 전입니다. 그때는 사실 모든 힘이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요즘 안 그렇죠? 네, 요즘 좀 바뀐 것 같아요. 좀 바뀐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 남자에게 있어가지고 남자를 개수할 때 여인을 왜 개수하지 않냐면은 여인은 남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개수하지 않습니다. 예, 개수하지 않고 여인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남편이 있든지 아니면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덩달아서 개수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5명의 전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여인이 보호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혼 증서라는 게 있었어요. 모세가 써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인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여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라고 했는데 스스로 떠났다가 잘 살고 있는데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전 남편이 나타나가지고 이것 봐라 행복하게 사네 내가 한 번도 보내준 적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 여인은 돌맞아 죽어야 돼요. 예,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혼증서죠. 이혼증서.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들이 이거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주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왜냐하면 말라기 시대에 가면은 이 남자들이 여인이 마음에 안 들다고 그냥 이혼 증서를 남발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가라. 이거 갖고 가라.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가 준 것인데 이 남자들은 마치 남성의 권리이냐. 예,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그렇게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았고요. 지금 있는 그 남편은 결혼도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인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요. 그 가정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한 것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니고데모나 사회 가운데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나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생명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생명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다 똑같아지고 다 똑같이 잘생겨지고 다 똑같이 돈 많아지고 다 똑같이 성공하고 다 똑같이 보스가 되고 다 똑같이 몇 년 안에 다 학위를 다 받고 이렇게 되면은 기독교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든 부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그들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어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주시는 하늘 생명의 그 풍성함이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복음이 평등한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의 가치는 그렇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바꾸어 가지고 복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저 왕궁에 있던 깊은 산골에 있던 관원이든 심지어는 보호받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보호해야 되고 이렇게 혼자 우물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 이 여인이든 그에게 주어지는 하늘 생명이 너무나도 크고 가치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나아 보이는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잘 돼 보이는 사람들 자 그런데 복음에서는 그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생명이 있냐 없나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 영생입니다. 아주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은 하늘 생명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셨을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좋았던 시절 My time 혹시 있으십니까? 언제입니까? 아들 낳았을 때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딸을 놓았을 때입니까? 아니면 진급을 하셨을 때입니까? 아니면 하셨던 비즈니스가 잘 되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보스가 되셨을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때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 영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았을 때 참 어려운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걸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아, 너무 창피하다. 너무 힘들었다. 이때는 정말 뭐 우리 젊은 친구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구야 멈춰라. 내가 좀 내리고 싶다. 예. 웃으신 분들은 젊은 분들입니다. 예. 예. 성가대가 유난히 많이 웃네요. 네. 이쪽을 보고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어떤 어려운 순간이든 그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때 생명이 있냐 없냐 그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여러분의 정말 여러분의 타임 가운데서도 예, 그때도 정말 여러분 가운데 하늘 생명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해지겠죠. 예. 내게 주신 눈으로 보이는 이런 성공, 부, 건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것마저도 내려놓고요. 주를 위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정말 그 귀한 생명, 하늘 생명, 그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너무 좌절해 있고 절망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곳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바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찾아오셨고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값없이 그냥 이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왜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먼저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찾을 수도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도 좀 굉장히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밥 먹을 때 지난주에 주셨던 이 하늘 생명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은, 물론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하는 대화를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 생명이 너무 귀해서, 이것을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마치고 식당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예. 이 복음은, 이 하늘 생명은 설교 시간에만, 예배 시간에만, 이 11시부터 12시 반 사이에 있는 이 시간에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너무 자유하게, 프리하게 사용하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나눴고요. 우리가 삶 가운데 나누겠지만은, 내가 학생이라서 우리 교수님에게 못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학생이라서 우리 교수님에게 또 다가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세상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는 이유는 나에게 먼저 주신 그 복음의 귀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복음이 없는 자들, 그 생명이 없는 자들 향해서 우리는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우리는 그 하늘 생명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 생명을,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생명을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솟아나는 그 생명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은 보내시면서 그 삶을, 그 생명을 나누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 가장 여러분의 인생의 이렇게 최고의 순간에서 그때 나는 무엇이 제일 귀합니까? 이 복음입니까? 이 생명입니까? 그래서 이 생명 때문에 이것은 주님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주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이 다운의 순간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이 환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 붙들고 살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 나누겠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히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고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또 찬양할 건데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신 이유는, 단순하게 그 여인이 혼자 물길을 오는 것이 너무 애처로워 보여서, 가련해 보여서, 아예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조금 도와줘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설명하신 것도 아유, 네가 다 갖고 있는데 요거 하나 부족하구나. 요것도 덤으로 가져가라. 그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이 없으면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인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아이고 불쌍하다, 너 정말 불쌍하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하늘 생명이 있다면은 너는 다 가진 것이야. 예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우리는 다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셔서 똑같이 만드셔서 그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는 소중한 자야,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야,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야. 왜냐하면 너는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했잖아. 이 진리를 거듭난 자들은 아멘으로 받게 됩니다.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혹시 너무 어려워서 아니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잠시 그 하늘 생명이 뒤로 물러가 있는 자들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 시간에만 아니라 우리의 24시간 365일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이 생명이구나. 이 생명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탈라시 한인침례교회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교회는 무엇이냐 물었을 때 31년 된 교회라고 하시겠습니까? 평신도들이 열심인 교회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청년들이 열심인 교회, 뉴스가 재밌는 교회, 요아부 선생님들이 좋은 교회, 성가대가 훌륭한 교회, 찬양팀의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교회,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대답은 거기에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해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러한 삶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궁핍이든 부함이든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내 속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영생의 비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것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그 생명,
아름답고,
아름답고
눈부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후렴 한 번 더 합니다.
이유.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왜 나를 꼭 찍어서 찾아오셨는지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꼭 만나야 되셨습니다. 반드시 거기를 통과하셔야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찬양 가운데 우리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좀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왜 내게 오십니까? 우리 그 주님은 다른 답이 없어요. 생명, 그 생명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그가 이
오신 이유,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그 생명
아름답고,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해 속에서 편견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어디 계신가 많은 질문과 고민 가운데 살며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저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이 생명뿐이라는 것을 복음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 정말 귀한 생명 이 생명 때문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이 생명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주님 주신 이 생명 때문에 다시 일어나며 모든 것을 또 주께 감사하며 겸손하며 그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